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계속 나누겠는데, 자, 이제 7장 나누고 있어요. 먼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부부면 부부로서 그 평등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직업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직업을 내가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5절, 7장 2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결혼을 앞둔 처녀들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7장의 그 나머지 부분은 고린도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물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 맞지요.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좀 더 세분해 보면 두 번째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정에 비추어서 해석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도 이 말씀의 기본적인 것들을 깨닫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잘 지혜롭게 해석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후에야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형편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 고린도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그 일하는 아주 예쁜 아가씨들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1,000명의 여인들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다. 그렇다고 보면 고린도는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여인들이 타락하면 남자들은 한층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고린도의 청년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곳에 창녀들과 놀아났던, 어찌 보면 술 주정뱅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성도들의 그 딸들, 이 처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25절부터 다루고 있는데, 자, 25절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처녀에 대하여라는 그 표현은 몇몇 다른 번역성 열처럼 처녀 딸에 관하여 이런 표현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녀 딸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의 가르치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처녀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충성된 자기가 이 의견을 내겠다 이리 말을 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고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6장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판단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26절 27절로 가보실까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누이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임박한 환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이 알고 있는 고린도의 죄악된 형편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환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나와 있고 아내들에게 매여 있다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내가 믿지 않는다 해도 되도록 함께 살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아니겠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부도덕과 환란 때문에 독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바울이 말했던 그 의미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28절입니다.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요. 물론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결혼의 바다에는 풍파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많은 파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기 목사님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이혼율이 이제 결혼율의 과거의 동일한 숫자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박한 환란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죠. 100명이 결혼을 했다면 거의 그만한 사람들이 이혼에 이르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혼은 바울이 맨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였어요.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했죠. 결혼하는 것도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을 했어요. 29절 봐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 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려운 때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맨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결혼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랬어요.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며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여러분의 생활에 있어서 슬픔이나 비극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여러분은 쾌락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계신가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건 또 뭐예요? 여러분은 사업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말씀이 있는가 31절을 가보세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뭐 매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고 저도 많은 곳을 이렇게 여행을 해봤어요. 아름다운 경치들 얼마나 좋아요. 여러 가지 고고한 문화들 느낄만 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 풍경들에게 절하거나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건들을 사용해야지 섬겨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 물건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대로 우리는 잘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자이신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이 세상의 형식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일들이 여러분의 생활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도록 하셔야 되고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끔 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겠죠. 이제 바울이 다시 결혼 문제로 돌아가고 있어요.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랬어요. 바울은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뭐 기저귀를 갈거나 시장을 보러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시간을 하나님의 일에 바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가 있어요. 33절.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랬어요. 결혼한 남자는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34절로 35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라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독신자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자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9절입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즉 다른 그리스도인과 결혼해야 한다 하는 거란 말이죠.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의 판단, 그러니까 권면임을 밝히고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냐는 겁니다. 결혼했더라도 그 생활에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있느냐는 거죠. 불행하게도 서로 다투는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찌 보면 막다른 길에 가 쓴다고요. 이혼 법정까지, 그 거기까지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의 말이나 일반 사회의 태도나 윤리나 이런 것, 그 다음에 뭐 친정 어머니의 말씀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자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7장까지 마쳤어요. 이제 8장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어느덧 고린도전서 이제 중반 이제 8장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이 장은 식물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유,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가, 먹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8장에서부터 11장 1절에 이르는 부분에서 성도들의 자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몇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장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연구해 가면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것이고요. 바울은 먼저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다루고 나중에 영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그 구조상의 문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활동하고 살아가면서 그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적합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섭생법의 문제는 결혼이나 이혼과 마찬가지로 논쟁의 대상이 참 많이 되는데요. 섭생법은 많은 종교와 사상들 가운데서 중요한 의식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분야이고요. 많은 종교들이 섭생에 관한 그 엄격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는 데 있어서도 금지 조항을 두신 것, 이건 또 우리가 보아야 될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해야 했어요. 돼지는 여러분 발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죠. 또한 어떤 새와 생선들은 먹지 못하도록 구체적인 이름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은 신명기서와 레위기 14장에서 그 명단들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종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매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당신의 그 친구 한 사람이 어느 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과 이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이 오시프라게를 먹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오시프라게란 남미에서 서식하는 독수리인데요. 그는 그렇게 글쎄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요. 왜냐하면 당신이 언젠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오시프라게의 그 불고기를 대접할지 모르지 않겠소? 그것은 당신에게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약의 이러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아주 중시하는 종파들이 실질적인 문제에는 소홀히 다루고 있는 거죠. 막 그거 먹어서 안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이면 너무 맛있게 먹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식용용 개고기를 먹잖아요. 이 영양탕을 먹는데 이 외국 사람들은 뭐 팔짝 뛰죠, 그거 먹으면. 그런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말하지 않고 이거 뭐 맛있는 한국식 고기라고 그렇게 먹어보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먹는다는 거죠. 그냥 말을 해주면 안 되죠. 그 말을 했다간 뭐 일이 날 테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그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에 있어서 이런 나름대로의 규례를 갖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먹여버리면은 너무도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이 자기 친구에게 오시프라게 이게 남미산 그 서식하는 독수리 고기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언젠가 내가 대접할지 모르니까 당신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특별한 규정을 내리셨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이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에 위해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여러분 이와 같은 규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규정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위하여 중요하게 제시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건강에 상당히 이와 같은 고기들은 좋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건강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유익한 음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의 의사도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그런 처방들을 많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많은 구체적인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술 취하는 것을 정죄하십니다. 여기에는 이론이나 논쟁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분명치 않은 영역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한계가 분명치 않아서 성경에서도 구체적인 규례를 말하고 있지 않죠.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를 피워도 되는가 하는 문제이죠. 미국의 남부에서는 혼욕을 잘못 띄웠고 담배 피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부 해안 지역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아무 꺼리낌 없이 함께 수영을 즐길 수 있지만 담배 피는 것은 정죄이다 이러는 거죠. 일부 그리스도인 단체에서는 각각 다른 규칙들을 적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규칙도 나쁜 규칙도 있을 것이므로 거기에 대하여 논쟁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미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논쟁하고 그럴 게 있는가. 다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서 통용되었던 또 하나의 일반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본장의 전체적인 요점을 놓쳐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뭐냐? 고린도에서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장소는 화려한 식당이 아니고 가장 좋은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는 신전 곁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육점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치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짐승을 데리고 왔지요. 그 고기를 우상에게 바치어 이제 지는 거죠. 제단 위에서. 그리고 바쳤지만 제단 위에 오래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혼이 짐승의 혼을 먹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고기를 가져다가 신전 주변에 있는 푸주간에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불고기감이나 갈비를 구우려면은 고린도에서는 신전 곁에 있는 정육점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관습에 대해서 그 우상에게 그 섬기는데 바쳐진 그 고기를 사야 되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가정의 초대를 받아 맛있는 고기를 대접받기도 했을 것이다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다가 이 참 맛있다고 이 고기 어디서 구입했어요?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러면 주인이 신전에 있는 고기시장에서 그 푸주관에서 사왔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던 그들은 마음에 가책이 들잖아요. 이것이 이 8장에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런 문제이라고요. 성도들도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배경으로부터 성장하여서 그것은 우상 숭배와 타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히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